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오늘 설교 제목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뭐 성경 구절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나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돌아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 족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록된 데가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그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족보가 끝난 뒤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14대요. 그다음에 다윗에서 다윗부터 그다음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에 이거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몇 대요?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상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기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으킨 사건이 그 중간에 이렇게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뭐 그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키잖아요. 와서 예루살렘 주변은 다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이 저항을 하니까 한 2년 가까이 성을 뺑 둘러싸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물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관계 수로를 해놔가지고 비밀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물은 먹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함락되기 전에는 자기들 아이들 잡아먹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앵간하면 나쁜 거는 안 싫을 것 같은데 성경은 나쁘건 좋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우리 아이, 내일은 너 아이, 어제는 내 아이, 오늘은 우리 아이, 이게 잡아먹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타락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바빌론은 얼마나 그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도 정리를 한다 그럽니다. 이 바빌론을 정리하면서 언저리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오늘 14장 12절부터 보면 오 이거 딴 설명할 때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 13, 14 이렇게 쭉 가면은 바빌론을 멸망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빌론이 멸망하면 자동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놓아두면서 더 멀리에 있는 거를 계시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바벨론 같은 것도 멸망해야 되지만 그리고 재림할 때도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찬란한 문명이 끝이 나야 되지만 바벨론뿐만 아니라 마귀도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마귀도 끝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그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1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모하여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 그 땅에 쳐들어와서 70년을 지배하면은 이거 다시 뭐 해방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 땅에 잡혀가서 70년 있으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70년 잡혀갔건 2000년 잡혀갔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늘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희한해요.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헛되짐을 당했는데도 그 돌아가야 되고 싶은 그 마음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장 1절 둘째 줄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누구에게? 야곱 족속에게. 이제는 야곱 족속이 돌아오면은 옛날에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사람들이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야곱 족속 옆에 갖다 들어붙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난 뒤에 선교 사역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뭐를 당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침노에서 들어가는 자는 그걸 소유할 거라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여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거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라 그러면 뭐가 망해야 되죠? 바벨론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 바벨론 망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바벨론 망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바벨론 멸망가를 지어라. 바벨론 망하는 노래를 지어라 그럽니다. 그게 4절에 있습니다.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무엇을 지어? 이 노래를 지어. 이 노래가 뭡니까? 바벨론 망하는 노래예요. 작사 하나님이 짓게 했지만 세상에 드러난 작사 이사야, 작곡 이사야. 근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어떻게요? 패하였는고. 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좀 하늘을 찌르는 그 영광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엎어버릴 거라고 이렇게 지금 멸망가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제 멸망가를 짓게 하고는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그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 잘 보시면요. 혹시 이 땅에 마귀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바벨론 왕이 망하고 죽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어떤 표현도 주시고 왜 그들이 멸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주시는데 또 가만 들여보면 이거는 바벨론 왕이 그렇기는 좀 그렇다. 그놈이 아니면은 아닌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내다보면서 주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기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게 하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기도 하시면서 주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십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뭐요? 계명성이요. 뒤에 보지 말고 뭐 같아요? 이게 칭찬 같아요? 아니면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요? 계명성 같으면은 이게 NIV 성경은 모닝스타라고 돼 있고 킹 제임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루시퍼가 뭐예요? 이건 교회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잖아요. 루시퍼는 마귀의 다른 별명인데 근데 벌게이트라는 성경에는 이거를 루시퍼라 그랬고 우리 킹 제임즈도 루시퍼라 그랬고 아니면 NIV나 다른 성경들 중에는 모닝스타라고 그랬습니다. 모닝스타는 우리 지금 우리말로 하면 금성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뜨는 별이라고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을 뭐라고 뭐에다가 비유합니까? 바벨론 왕.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으며 지금 하늘을 찔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잡아먹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 집기들을 전부 자기 바벨론 신의 창고 속에다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먼지 풀풀나게 그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는 지금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계명성이라 그 루시퍼라 그러는 이자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나무가 찍혀서 넘어지듯이 그렇게 지금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어떻게 해요? 찍혔는고 이거 찍혔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나무 찍어버리듯이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무엇을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땅에 있는 왕이 아무리 자기를 비유적으로 높은다 그래도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렇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 보좌 부담도 하나님 보좌와 같이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놈은 이건 마귀 사탄밖에 없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루시퍼잖아요. 광명의 천사 아니면은 별처럼 빛나는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보십니다. 13.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어디요? 산 위에 좌정하리. 가장 높은 북극 지표 위에 산. 북극 지표의 산이 뭡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에베레스트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올림푸스라. 어떤 사람들은 시온산이라 뭐 얘기합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던진 거를 이거 뭐 시간을 막 투자해가면서 이건 이겁니다 막 할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뭔지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근데 이놈은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하나님만큼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막 간절히 소망했던 놈입니다. 이게 왕으로서 그걸 비유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성경에 비유적으로 썼든지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여튼 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죠? 늘 이걸 늘 꺾었습니다. 아무리 제국이 이 땅에 있었어도 그 제국은 다 꺾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무슨 제국이 있었습니까? 이집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깡그리 다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도 다 꺾었습니다.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꺾였고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입니다. 요즘에 이란. 이란이 막 전 세계를 또 한번 휘둘렀습니다. 근데 이란을 꺾은 게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예요. 그리스도 꺾였습니다. 누구에게 꺾였죠? 로마에게 꺾였습니다. 로마는요, 알잖아요. 뭐 다 꺾여서 없는 거. 지금 뭐 로마라는 그 지역 조그만 땅덩어리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나치가 한번 하기도 하고 나폴레옹이 하고 나치가 하고 지금은 뭐 미국이라 그러지만 교만이 찌를 때는 하나님께서 날 엎으셨어. 그게 성경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놈은 모닝스타라고 불리는 이놈은 하나님 보좌까지 막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잠언 16장에 뭐라 그랬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 pride. 그게 영어 보면요.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Destruction 알잖아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짠짠짠짠 갈 때는 그 뒤에 보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Destruction, 폐망이 따라갑니다. 영어도 쉬워요. 영어도.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내가 우쭐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성경이나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십니다. 뭐 산 위에까지 뭐 높은 하늘에까지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어디에요? 맨 밑에 하나님께서 쳐넣을 거라는 겁니다. 무적영 저 밑에 쳐넣을 건데 거기에 가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온 지옥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쫙 개를 이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참 예언이지만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의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16절 거기 빠지면은 너를 보는 자가 새놈이 왔네 그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빤히 봅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은 놀라게 하든 경동시키며 이렇게 바벨론 왕이라고 치면 얼마나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막 세상 가슴 철렁하게 했습니까? 어, 이놈이 그놈이군 그렇게 하면서 사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거라는 겁니다. 17절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안 돌아보낸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잖아요. 사로잡힌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오, 그 자가 우리 지옥에 왔네 그러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자금만은 이거 자기 집은 무덤입니다. 영광 중에 다 열국의 왕들은 뭐 그런 식으로 무덤이 있어서 거기에 자겠지만 이놈만은 지금 이게 바벨론의 왕은 무덤도 없이 파헤쳐가지고 참 수치스럽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 마지막 시대 때 마귀가 될 거를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적그리스도가 될 거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건 저렇건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무언가 쫙 올라와서 참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자리를 앉히면서 정말로 정말로 몹쓸 짓을 할 존재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그를 추앙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조금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꺾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를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조금 회복될 것 같다가 다시 꼭 지고 다시 회복될 것 같다가 꼭 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코넬 대학에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한 시간에 0.0 뭐 몇 톤씩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개구리가 언제 그 물에서 튀어나와야 될지를 모른다고 이런 실험을 했잖아요. 자기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상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도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큼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잘 붙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손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세상 구석구석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구글링을 해서 치면 금방금방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깜깜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 그것은 감추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조금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명품을 쥐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들 쥐려고 그러면서 영안이 어두워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드리며 찬송드리며 말씀 따라 살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어쩌면 이게 나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은혜 대해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